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주며 이르되,
내가 무제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부당한 재판, 부당한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대단히 악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는데요, 그 부당하게 신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당하게 정죄하는 거예요. 목적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신문하고 이렇게 정죄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재판이 명백하게 불법인데, 왜냐하면 유대인의 전통이요, 성경에서부터 나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죄인을 신문하는 것은 나름 아주 엄격한 그런 절차가 있었어요. 이를테면 이런 회의는 보통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낮에 모여야 되고 정해진 회의 장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밤중에 죄인을 신문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특별히 사형 판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을 하고 난 뒤에 하루가 지나서 선고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게 엄격한 뭐 그런 절차들이 있는 거죠. 이를테면 그 시대에는 태형도 있었는데, 매를 때리려면 40대까지 가능한데 실수로 숫자를 잘못 셀 수 있기 때문에 39대만 세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부터 나온 그런 유대인의 전통인데, 사실 그런 전통을 다 지키지 않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고 비공식적인 회의를 하고 있는 거고, 새벽이라고 하는 걸 봐서 해가 뜨지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불법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상 이방인에게,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이것은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는데, 자기들이 의논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이 사람들이 부당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방인 빌라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다 정죄한 이유는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고 주장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거 신성모독이다, 이거는 사형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신성모독적인 죄는 빌라도에게 넘길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관리들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민족의 종교적인 문제에는 관여를 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도 그런 예가 많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도 여기저기에서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막 재판정에 끌고 가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로마 총독들은 현지의 종교, 현지의 문화를 다 존중했기 때문에, 사실 현지인들이 어떤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면 그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다 그랬으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에게 끌고 갈 것이 아니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거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을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여요. 그것이 죄인을 죽이는 유대인의 방법인 거예요. 이를테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한 거죠. 그것이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 공동체가 사람을 추방하는 방법인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지만 그것이 고대 사회의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정죄하고서는 예수님을 자기들 방식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고 빌라도에게 넘겨서 빌라도를 이용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일종의 그 정치적인 음모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십자가인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단히 아주 교활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본문에 이 사람들은 유다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이 사람들이 유다를 이용했거든요. 그런데 유다가 그날 밤에 되는 일을 보니까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정말 잘못한 거다 그러면서 은삼십을 도로 갖다 주었지만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네가 끝까지 책임져야지 뭐 이렇게 한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유다를 이용하고는 유다를 내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돈을 성소에 던졌다 그래요. 5절 6절 보시면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유다는 예수님을 판 돈을 돌려주려고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성소에 던졌다 그러는데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는 헌금함이 많이 있었는데 헌금함에 넣지 않고 아마 성소 바닥에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돈을 던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다가 성소에 던져놓은 돈을 이 사람들이 그거를 거두지 않고 헌금으로 처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피값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은삼십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은삼십이 아마 틀림없이 성전고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누구 개인이 낸 돈이 아니고 아마 성전고에서 지출한 것이 아마 분명할 텐데 이 사람들은 헌금을 가지고 사실 악한 일을 한 거거든요. 헌금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하고도 그 헌금을 되돌려 주려고 할 때는 받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성소에 던졌을 때는 그것은 피값이다 이거는 이게 더러운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헌금 수입으로 잡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이거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를 위한 묘지를 준비하는 그 땅값으로 그것을 사용해요. 예루살렘에는요 나그네가 예루살렘에 와서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순례를 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는 예루살렘에서 죽어서 묻혀야 하여튼 메시아가 올 때 제일 빨리 뭐 부활한다 뭐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요. 죽을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뭐 어떻게 이게 일종의 무연고 시신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것이 요즘도 사실 문제지만 2000년 전에도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은삼십을 가지고 일종의 자선사업을 벌이는 거예요. 자선사업을 벌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이 피값이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은 이것이 올 정당하지 않은 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들은 이 정당하지 않은 돈을 가지고 자선사업을 벌이는 거죠.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면에는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요 다 좋은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대단히 종교적이고 겉으로는 대단히 훌륭한 것처럼 행동하는데 사실 그 동기와 그 내면에서 이면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대단히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악을 아주 종교적으로 그럴듯한 모습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본문에 나온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일러서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런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음에 넘겨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넘겨지는데 넘겨졌다고 하는 것을 보세요. 넘겨졌다 이런 표현은 예수님이 얼마나 수동적이었는지 또 예수님이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예수님은 자기 의지가 없이 넘겨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 안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묵묵히 이 모든 되어지는 일에 순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조용히 이 모든 일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수동적으로 또 나름 적극적으로 조용히 이 모든 일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좀 잘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가룟유다입니다. 이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다가 스스로 뉘우쳤는데요. 그 죄책감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보시면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는 그 죄책감을 이길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 죽음으로 그 죄책감을 벗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언제든지 문제 해결책이 아닙니다. 아무리 마음이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죽음이 죄책을 벗어버리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가룟유다가 이런 상황에서 어제 베드로처럼 통곡하면서 뉘우쳤으면 소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죄책감이 너무 무거워서 그 죄책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더 큰 악을 행한 셈입니다. 그리고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채 스스로 목매어 죽은 거죠. 물론 이 사람이 스스로 뉘우쳐 이거를 회개한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회개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스스로 목매어 죽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닌 거죠. 죄를 범했으면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 외에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어떤 죄든지 우리가 만약에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신 이유는 사실 그런 죄를 씻어주시고 그런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어떤 허물이든지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씻어주실 수 있는데 가룟유다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룟유다의 죽음은 마음 아픈 죽음이고 이 가룟유다의 죽음은 부당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고 용서해 주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히 이 모든 일을 당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품어주시기 위하여 그러신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칼을 휘두르는 제자에게 내가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잠잠하신 거죠. 잠잠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울 것이 있다면 주변에 진짜로 고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정말 대장이나 백성의 장로들처럼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불의에 대항할 때 너무 요란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고약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악을 대항하는데요, 너무 혈기를 부리면서 지나치게 과격하게 악과 싸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악을 싸우기 위해서 혈기를 동원하면요, 악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혈기 때문에 망할 때가 있어요.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과 싸울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죄악에 대항해서 마귀의 세력에 대항해서 싸우시는데요, 예수님이 잠잠히 일종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싸우세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싸우는 것이 십자가의 도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대항해서 싸울 때 자기 희생보다는 혈기로, 분노로, 적개심으로 죄악과 싸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죄악과 싸울 때 혈기를 부리고 분노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죄악과 싸우다가 보면 그 죄악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혈기,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적개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닮아갈 때가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불의에 대항하여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육신을 멸하는 것보다 영혼을 멸할 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불의에 대항해서 싸울 때 두려움이 없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기 때문에 악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혈기를 부리거나 적개심을 품거나 어떤 분노를 가지고 일하지 않는 거죠. 그 분노와 그 적개심이 결국에는 사람을 집어삼켜요. 예수님이 죄악에 대항하시고 예수님이 불의에 대항하시는데 예수님이 너무 잠잠하고 너무 조용히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노나 적개심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와 십자가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눈물과 그 자기 희생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 하려면, 새롭게 하고 싶으면 오히려 우리 안에는 더 많은 눈물이 필요하고 더 많은 긍휼과 자비와 더 많은 사랑이, 더 많은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오늘 자기를 희생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세상에는요, 부당한 일들 많고 부당한 고통, 부당한 죽음, 부당한 그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당한 세상을 맞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